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무엇을 전할까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목은 부활하신 주를 알아볼 이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에 있는 바로 사흘 전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고 또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시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주의 첫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있던 분이 돌아가셔서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 대해서 내가 목을 메고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언제 그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서 빨리 예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좋은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형장의 서늘한 이슬로 돌아가셨던 그 비참한 모습을 생각할 때 나에게 혹시 이 어려움이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불똥이 튀기지 않을까 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주의 첫날 그 아침에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어떠냐면은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마치 애곡하는 그 초상집 집에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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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주의 첫날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오늘 24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왔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주의 첫날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 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들이 전날부터 이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돌무덤을 쫓아가서 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곳을 갔다 확인하고 내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야지 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주의 첫날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향품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갖다가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장사 지낸 사람의 몸에다가 바르려는 향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향품을 뭘 발랐냐면은 알로에나 몰약을 발랐다고 합니다. 아마 보를 싸서 거기다가 알로에를 발랐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40일 동안 이 향품을 발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사람의 내장을 장기를 다 꺼내고 뇌를 갈라서 골수를 다 빼내고 거기다가 알로에와 몰약을 40일 동안 계속 발라서 미라를 만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알로에 또 여러 몰약들을 100근 정도를 갖고 왔고 또 요셉은 무엇을 준비했냐면은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돌무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마포를 싸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이 여인들이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인들은 누구를 보러 왔냐면은 장사 지낸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신에 대해서 향품을 바르고자 왔던 거예요. 그들이 이곳에 오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 큰 돌무덤을 누가 옮겨줄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자 어떤 일이냐면은 돌무덤이 굴러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표정이 어땠냐면은 사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해 할 때라고 하시네요. 예수님이 몸이 없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어떻게 당황했냐면은 예수님 시신 누가 가져왔어?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아니 시체 말로 세상의 말로 귀신이 꼭할 노릇이지 아니 예수님이 걸어 나간 친구도 아니고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닭살이 쭈뼛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러죠. 우프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를 보고 그 돌무덤 안에서 천사를 보고 천사의 말을 듣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제자 그 여인들이 도망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일반적인 것으로 해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죽었다면 무덤 문이 봉인되어 있고 거기에 시신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없고 빈 무덤으로 있고 돌이 굴려져 있다면 그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죠.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라고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기뻐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4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 무덤 안에 예수님의 몸은 안 보이고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있었어요. 천사였어요. 천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천사가 첫 번째 책망을 합니다. 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첫 번째 책망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천사가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일어나셨다는 게 뭐예요? 잠에서 깬 거예요? 예, 그렇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로 이전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예, 누가복음 9장 쪽으로 쭉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동행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예, 베드로는 바로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은, 예, 누가복음 9장 22절을 갖다가 말씀한 겁니다.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4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계신 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으나. 4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했을 때 여인들도 잘 몰랐지만 예수님과 동행했던 바로 코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일으켜지리라 라고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는 그들이 왜 이 말씀을 깨달지 못했는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많이 틀렸어요. 예수님은 고난 후에 영광을 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현재 이 땅에서 나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된 생각과 세상적인 기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들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 기대가 더 컸기 때문에 이것이 감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후반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누가 큰가 때문에 논쟁을 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정권을 하면은 나는 여기서 한자리 해보겠다라고, 너가 크냐 내가 크냐 그것을 논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는 여인들을 내쫓으신 장면도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를 남기신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어땠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이 왕의 모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벗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모습을 승승장구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일으켜지리라는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다시 일으켜지리라는 말에 대해서 그들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좀 높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한다는 것이죠. 8절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그 천사들의 그 말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그 여인들은 어떻게냐면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돌무덤에서 이젠 그 상황이 있고 그 기쁜 소식을 사도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는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저들의 말을 믿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저들의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냐면 사도들에게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천사를 봤어요. 천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갈릴리에서 했던 말을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과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야 너.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젠 선망증세라고 아시죠? 선망증세. 예, 선망증세가 뭐냐면은, 예, 헛소리라는 거예요. 헛소리가 들린가 헛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한 충격이나 고통을 당했을 때, 예, 환상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망증세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근거 없는 소리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예, 여러분들 우리 그 역사책에 보면 박혁허세 신화 있잖아요. 예. 예, 박혁허세가 알에서, 예, 사람들이 알을 갖다가 이렇게 딱 깨트리니까 어린아이가 딱 나왔는데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물에 씻겼더니 마치 빈 몸에서 반짝반짝반짝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 추종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장가를 들여서 했더니 그 팔뚝 이쪽에서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예. 딸을 낳고, 예, 신라를 61세가 동안 통치를 하고 죽었는데 통치하고 죽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들을 때 진실로 믿습니까? 헛소리로 들립니까? 헛소리죠.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셨어. 천사가 말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헛소리야. 그 신화야. 믿지 마.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의 말을 듣고 어디를 달려가냐면 돌무덤에 달려갑니다. 돌무덤에 달려가서 똑같이 그 상황을 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표정을 짓냐면은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그 뒤 베드로가 일어나 돌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구부리고 보니 아마포만 따로 놓여 있더라. 그가 그 일어난 일로 인해 속으로 놀라며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믿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놀랐어요. 여러분들 새벽부터 오전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미명 해 뜨기 전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하고 그것을 보고 또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또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후에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냐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엠마오는 그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2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정말 달려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말 가까운 거리예요.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으로 희망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자신은 살겠다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그 길을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둘이 서로 의논하고 갔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누구와 나타났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그들과 동행하시니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못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앞에 나타났는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기대감에 대해서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대감, 예수님의 기대감.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이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모습이 변하시고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솔직히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있던 주님이 그냥 죽자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엠마오는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옛날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 그 도상에서 그 자기들 앞에서 친히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19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대언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자인데 대언자입니다. 모세 같은 분입니다. 엘리야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냐면은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 있는 구속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그 대속하신 속죄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님이 자신들이 구세주가 되었으면 하고 하는 기대였는데 그 능력 있는 대언자가 마치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로마의 속국에서 그 능력 있는 분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그들은 믿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봤을 때는 천사가 그 여인들을 꾸짖었지만 오늘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탄사로 말하고 있어요. 이 오는 비탄이 섞인 거예요. 책망하면서 비탄이 섞인 겁니다. 내가 너희와 그렇게 동행하고 너희와 함께 그것을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어찌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느냐. 오늘 여기서 어리석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듣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20년, 30년, 아니 주님 앞에서나 가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의 물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바다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얕은 산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알아보지 못한 눈이 가려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다야나 나본 몰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부활한 주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그것을 제자들에게 눈이 가려진 그 두 제자들에게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갖다가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겁니다. 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리고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겁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주님이 말했을 겁니다. 레위기에 대해서 희생 헌물에 대해서 속죄 헌물에 대해서 그리고 대속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을 겁니다. 광야에서 불뱀을 하시면서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이사야 53장과 고통받는 종에 대해서 시편 2편과 69편에서 메시아 대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풀어주셨을 거예요.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 마을에 도착할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가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에서 주무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머물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두 사람의 제자들의 강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유숙하셨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분께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진리를 풀어주시는 귀한 말씀에 자신들의 마음과 귀를 여는 순수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 두 번째로 엠마오 마을로 실망하고 자기 기대가 무너졌을 때 가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세 사람은 엠마오의 그 숙소에서 일상적인 저녁 식사를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건데 주의 만찬 절대 아닙니다. 엠마오 숙소에서 일상적인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빵을 집어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32절은 그들이 서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4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31절에는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풀어 설명해 주셨고 열어주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기록들, 이 말씀 진리는 주님께서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또 열어주실 때, 풀어주실 때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떠냐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서 강한 감동을 입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마음이 뜨거웠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때는 성경을 대할 때 맹맹할 때가, 맹숭맹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해요. 주님, 저들도 저희가 경험한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고. 성경 자체를 대할 때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자체, 문자 자체로 대하면은 감동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지 않은 것입니다. 이 뜨겁다는 것은 불이 조금 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불이 점점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실 때, 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음에서 불이 확 붙었고 점점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땠냐면은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후반절에 보니까 저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지각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은 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각에 대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동일한 그 뜨거움을 맛보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 뜨거움을 맛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진리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아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어요. 더 많이 갖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자신들이 바랬던 예수님의 그 상, 기대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라셨던 그 믿음과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들의 그 우지함을 보면서 저 자신도 부끄러울 수도 있고 여러분도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믿음을 가진 이가 바로 나인가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사도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의 영광에 대한 예언은 믿었지만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고난받은 그 고난의 종으로서는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돌려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믿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애곡하는 분위기다. 슬픔 가운데 있다. 우리 집은 장사 되는 집이다.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아니라 애곡하는 집, 장사 지내는 집, 상품을 바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면은 여러분들, 내가 과연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고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믿지 아니라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